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올라 군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루즈벨트호 방문은 10여 년에 걸친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환초에 활주로와 각종 시설들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주 미 구축함 라센호를 중국의 수비 환초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근접 항해시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의 외교관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949년 중국 분단 이래 처음으로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 총통은 오늘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향후 회담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반대해 국제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총통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과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오늘 양자회담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공산당 간 협력을 비롯해 사회기반 시설 건설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에 의해 불법 단체로 규정된 쿠르드 노동자당 PKK는 선거 전 터키와 체결한 휴전 협정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PKK는 오늘 친쿠르드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그동안 터키 정부의 전쟁과 공격에 집중하는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PKK의 모든 반군들을 소탕할 때까지 PKK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은 지난 7월부터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있고 쿠르드 반군들도 이에 테러 공격으로 맞서면서 최근 수개월간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가 지난 1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공습작전을 벌이는 러시아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공군사령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격을 받거나 납치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앤 패터슨과 빅토리아 놀런드 차관보는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은 85에서 90%가 ISIL이 아닌 온건파 시리아 반군들을 타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는 폭탄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통신 감청 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사건은 여객기 내에 실려있던 폭발물로 인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8.25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건설 일을 하며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8.25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한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8.25 합의사항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는 지난달 말 순조롭게 치러졌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 간 회담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 당국 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이나 의료, 재난안전, 그리고 지하자원 등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들을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한국 국민들 사이에 뚜렷한 역사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최근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에 기존 거민정 방식을 폐지하고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국정화를 통한 역사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잇단 발언들은 현행 거민정 체제하의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 체제를 일부 옹호하는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한국 국민들의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지난 3일. 북한으로부터 출입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은 임금과 세금 등 공단 현안 업무를 맡아온 최상철 부위원장과 법무지원팀 소속 직원입니다. 불허 이유로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이 북한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 같은 입장을 구두로 통보한 데 이어 이튿날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출입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통행을 보장한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개혁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재산세로 공단 조성 당시 토지 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토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토지 사용료를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방북을 제한한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국민들의 방북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5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국민은 560여 명으로 이들은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개발 중인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가 내년에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초대 방위 장비 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군사기술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일본 방위장비청의 수장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방위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히데키 방위장비청장은 4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며 미일 군사장비 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일본의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문제 대응에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20개 공동 군사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며 앞으로 우주와 해양,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개발 중인 해상 요격용 미사일 SM-3 블록 2A의 최종 시험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M-3 블록 1A는 지금 이지스간 발사型의
일본은 이미 SM-3 블록 1A를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고 차세대 미사일인 블록 2A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란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일본이 미국과 2001년부터 SM-3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6년부터 블록 2A의 공동 개발에 착수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SM-3 블록 2A는 중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 기존의 SM-3보다 속도와 사거리, 탐지 능력을 한층 개선한 첨단 요격 미사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요격에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SM-3 블락2A를 2018년까지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미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8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날 군사 장비 개발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話なんですけれども, これもですね、多分
이란 관계가 개선되면 그 방향과 지침에 따라 일부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군사 기술 개발 측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방위 기술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비 개혁, 다른 나라와의 지속적인 협력, 국내 방위산업 능력 강화 등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일본 민간업체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아베 정부의 이른바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책의 산물로 지난달에 신설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기존의 무기 수출을 제한한 관련 3원칙을 폐기하고 국제 평화와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경우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방위성 산하 외청인 방위장비청은 기존의 관련 부서를 통합해 무기 개발과 수출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 전체 방위 예산의 40%를 집행합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방위장비청 발족과 관련해 직원이 1,800명에 달하며 외국과의 무기 관련 협상 창구 역할과 기술 관련 교류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날 호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일본형 잠수함 도입 계획 등 외국과의 군사 장비 공동 개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대부분 지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5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에 불과한 겁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9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450만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83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전자제품이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일을 하며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의 현지 실태 보고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4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에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와 이창호 한국 한양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연해주 이민국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7,300여 명이고 대부분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통상 북한 노동자 한 명에게 월 800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현지 북한관리회사가 러시아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북한 당국에 내는 계획분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국에 내는 계획분은 1인당 월 24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또 북한에 출발할 때 교통비와 비자 수수료, 기숙사 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달러가량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상납금 이외의 급여는 모두 자신 몫이기 때문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개인적으로 청부일을 맡기도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또 현지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업소는 군대식 위기에로 이뤄져 있고 작업을 나갈 땐 반드시 2명에서 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지 않고 작업장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보위부 요원과 직장장이 불시에 찾아와 검열을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파견되기 위해서 큰 빚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본국 송환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본국 송환의 위협을 받거나 술과 도박에 빠지고 북한의 이념에 환멸을 느낀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이 무작정 사업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벌목공 등 단순 노동직보다 수입이 높고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한 지 3개월에서 6개월만 되면 일감을 찾는 요령뿐 아니라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 자본주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귀국 후 신분 상승 혹은 세탁을 통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사업이 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큰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자 이연서 씨의 영문 수기가 세계 최대 책 추천 사이트가 선정한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 씨의 책이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독재 체제 하에서의 삶에 대한 각별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연서 씨의 영문 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추천 사이트가 선정한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의 자회사인 굿리즈는 3일 시와 소설, 과학기술 등 20개 부문의 2015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 후보작들을 발표하면서 수기와 자서전 부문의 15개 후보작 가운데 하나로 이연서 씨의 책을 뽑았습니다.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는 이 회사가 한 해 동안 독자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굿리즈 측은 이 씨가 지난 7월 영문으로 발표한 이 책에 북한을 탈출한 경위와 과정, 중국에서 체포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이 담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책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밀스러운 독재 체제 하에서의 삶에 대한 각별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굿리즈는 사용자가 책을 찾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현재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추천 사이트입니다. 굿리즈 측은 올해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책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를 분석해 수상작 후보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1차 투표와 이어지는 준결선과 결선 투표를 거쳐 이달 말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연서 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후보로 선정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모두 독자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현서 씨의 당시 강연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5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 인권 행사인 오슬로 자유 포럼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밖에 이 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한복판에 북한의 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시 맨하튼 번화가 두 곳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판이 설치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이 광고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광고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 맨하탄 광고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한국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된 것인데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과 처벌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달라는 우리 한국 시민단체의 의지를 표현한 광고입니다. 올해 유엔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요. 유엔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대한 권고안을 넣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1월 중순쯤에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로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기구들에게 우리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광고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납북 피해자 얼굴을 직접 광고판에 게재를 했는데요. 총 50명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광고판에 올린 납치 피해자가 50명이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라진 500명 이상의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얼굴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북한의 어둠 속으로 실종되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가족은 아직도 남한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들 납북된 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 사람들에 대한 행방을 피해자 가족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를 이 뉴욕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뉴욕은 뉴욕 외교가이죠. 그 유엔 총회가 있는 그 맨하탄 중심에 거기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금 외교가에서 회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순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 전 세계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라는 곳에서 투표를 통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또 이 결의안이 총회로 넘어가게 되면 12월 들어가서 또 유엔 총회에서 투표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유엔 외교가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인도 범죄 규명,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을 요청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단체의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최근에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도 시작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고서 내용을 표현해봤습니다. 조사위원회 COI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 북한 당국의 권위주의적 본성과 체계 등을 그 보고서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국제사회와 유엔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보고서 내용 속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더 쉬운 방식으로 COI 보고서를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COI 보고서를 보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COI 보고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만들고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어와 독일어도 만들어서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퍼뜨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든 영상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이고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설명한 모든 종류의 한 6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 내용을 내년도에는 하나씩 이 같은 방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광고판을 설치하고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 실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리의 전 세계 시민 사회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 활동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유엔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유엔과 유엔 기구 그리고 유엔에 몸담고 있는 정부 당국들을 대상으로 저희 국제연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COI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작년이죠. 그 북한 당국은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13년부터 활동하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 당국은 지난해까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작년 10월이죠. 유엔 총회 기간에는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현지 초청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죠. 반인도 범죄 철폐라는 그 문구, 반인도 범죄 그리고 그 책임자가 최고 2층에 있다라는 그 문구를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쯤에서 북한의 15호 정치범수용소죠. 15호 관리소가 허물어진 사실이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의 행방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수용소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질수록 북한 당국은 자국 내에서도 예전처럼 이제 함부로 인권 유린을 자행하지는 못하게 되고 또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자체는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만들어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과 12월 중에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물론이고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이나 반대 투표를 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투표할 때는 이제 반대했다면 기권이라도 아니면 기권했던 국가들에게는 찬성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서 이를 개선하는 우리 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지를 보내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요. 또한 저희 ISNK 국제연대 차원에서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가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안보리 차원에서 이 반인도 범죄 그리고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밝혀내야 한다는 촉구 편지도 보냈고요. 그리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 처벌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될 때까지 저희가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그 회원국의 정부들 대상으로 앞으로도 다각도로 홍보 선전 활동도 해 나갈 것이고 또 이들을 촉구하고 또 우리의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사무국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미국 뉴욕에 설치된 북한 반인도 범죄 고발 광고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ISIL 등의 폭탄 테러로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가 잇따라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고요. 또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에 탑승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폭탄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폭탄에 의해서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됐을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신뢰할 만한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의 이 폭탄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이 그 추락한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 또 잔해 등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뭐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요, ISIL의 내부 통신을 감청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ISIL이나 또는 이 추종 세력이 여객기에 설치한 폭탄이 여객기 추락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이 직접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러시아 여객기가 기체에 실려있던 폭발물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여객기 추락의 정황도 폭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또 그동안의 정황을 봤을 때 그런 폭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향하던 러시아 여객기가 224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이집트 북부 상공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당시 이미 순항 고도,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지만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에 속도와 고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추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주변을 관찰하던 미 군용 위성에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이 강한 열이 순간적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 여객기 잔해도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이 공중에서 분해된 후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폭탄에 의한 폭발이 됐든 아니면 엔진 등의 폭발이 됐든 어쨌든 간에 공중에서 분해된 그런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렸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이 예비 조사 결과 추락 직전에 조종실에서 비정상적이고 다급한 소음이 녹음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종사가 주변 관제소에 비상 호출을 하진 않았는데요. 따라서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매우 짧은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종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이적인 결함이 아니라 폭탄이나 아니면 엔진의 폭발 같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 여객기가 추락하는 그런 재앙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폭탄에 의한 폭발이라면 누군가 미리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도 만약에 이 폭탄에 의한 추락이 사실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탄을 누군가 미리 설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탄을 누군가 들고 이제 여객기에 탑승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여객기 추락으로 이제 여객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모두 숨졌는데 승무원과 승객이 224명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인들 3명만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대부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하던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탑승자들 중에 이제 ISIL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공항이나 여객기 정비업체 직원 중에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현지 공항들은 사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보안 검색이 강화된 서방 공항들에 비하면은 보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여객기가 이 폭탄 테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집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성급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직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여객기를 제작한 독일 또 프랑스 전문가 등과 함께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비행 기록 장치도 수거를 해서 조사를 했고 또 잔해 또 현장에서 수습한 희생자들의 시신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 이는 성급한 발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폭탄 테러에 의한 거라는 주장은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영국 정부는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했던 이집트 공항에서 자국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국 정부에서는 이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영국 정부는 이번에 이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했던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공항에서 자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러시아 영국 군인들을 파견을 해서 자국 여객기에 실렸던 수화물들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여객기가 폭발물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발표고요.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오늘 영국을 방문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자체는 뭐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된 것이지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여객기 추락 또 이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앞서 ISIL 지부를 자처하는 그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무장 세력이 여객기 추락 직후에 자신들이 했다,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주장은 없습니까?
오늘 ISIL이 새로운 관련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여객기 테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도 여객기 추락에 자신들의 혹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객기가 추락된 직후에 이집트 북부에서 ISIL 지부를 자처하는 세력이 이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동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락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죠.
예. 자, 러시아 정부에서도 잔해 등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정밀하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발표는 없었나요?
일단 이 영국과 미국 이 정보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예.
또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은 이번에 추락한 에어버스 A321과 같은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 폭탄에 의한 것보다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추락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모습인데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아직 추락 원인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관련 기종에 같은 기종에 안전 점검을 벌이는 건 정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요 폭탄에 의한 공중 분해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격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중에서 분해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폭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엔진 폭발 등에 의한 것인지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시 주석이 오늘 베트남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에 걸맞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응웬푸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또 응웬던 중 총리 등과 회담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회담인 만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영유권을 둘러싼 뭐 양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충돌과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도착 성명을 통해서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통적 우정을 공고히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시 이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베트남 정부도 지난해 이 중국의 남중국해 시추 작업 강행 또 이 반중 시위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이 입장에 주목이 되는데 국제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을 지키면서도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두고 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 조치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도 늘려왔는데 미국에서 무기를 장착한 순찰선을 처음으로 수입을 하고 또 미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훈련을 늘려나가기로 했는데. 미국 역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또 중국의 확대를 견제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베트남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 주석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시 주석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이 됐고요. 이후 일부는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를 강행하고 또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과 순찰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 등이 벌어지면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격화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요. 당시 시위대가 중국계로 보이는 공장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아직도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예고한 대로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항공모함에 탑승을 했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오늘은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오도르 루즈벨트에 탑승을 했는데요. 두 장관이 말레이시아 시바에서 미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타고 30분 정도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해서 항공모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이 항공모함을 방문한 계기는 뭘까요?
최근에 사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런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해군 구축함을 인공섬 주변 해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번에 이 항공모함을 방문한 계기에 대해서 미군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보내고 또 자신이 직접 함정을 찾은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굳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방문한 두 장관은 항공모함 지휘관들의 브리핑도 받고 또 탑재기들의 작전 시범도 참관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역시 예상된 일이지만 중국 정부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미국의 조치를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에 남중국해 그 인공섬 주변까지 접근한 건 아니었죠?
아닙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작전 반경이 매우 넓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미군 항공모함이 자국에서 가까운 해역에 나타날 때마다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네.
특히 어제 알려진 바로는 지난달 24일에도 이 시오도르 루즈벨트호가 일본 근해를 항해할 때 중국 잠수함이 12시간 정도 항공모함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항공기도 이런 중국 잠수함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뉴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6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5, 낮 최고 11, 강계 최저 4도에서 최고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 들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0,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 최고 8도, 장진 최저 1도, 최고 3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 원산은 최저 11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7도, 선봉도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미국과 라오스 관계에 오랜만에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최근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보건과 교육과 같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라오스의 진정한 우방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미국의 국제 청년 지도자 양성 사업이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됐다며 이 같은 교류 사업들로 인해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 존재했던 양국 간 오랜 편견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올라 군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루즈벨트호 방문은 10여 년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환초에 활주로와 각종 시설들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주 미 구축함 라센호를 중국의 수비 환초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근접 항해시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의 외교관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949년 중국 분단 이래 처음으로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 총통은 오늘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향후 회담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반대해 국제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총통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과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오늘 양자회담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공산당 간 협력을 비롯해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는 폭탄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일부 언론에 통신 감청 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사건은 여객기 내에 실려있던 폭탄으로 인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고기 잔해에서 테러 징후를 찾고 있는 가운데 몇몇 언론들은 일부 희생자들의 시신 부검 과정에서 폭발물 파편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에 의해 불법 단체로 규정된 쿠르드 노동자당 PKK는 선거 전 터키와 체결한 휴전협정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PKK는 오늘 친쿠르드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그동안 터키 정부의 전쟁과 공격에 집중하는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PKK의 모든 반군들을 소탕할 때까지 PKK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